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만나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자기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깝구나 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그 긴장감이라 그럴까. 그런데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사실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꼭 알아야 될 거, 또 꼭 하고 싶은 말, 정말 유언 같은 그러한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그냥 베드로가 그 성도에게 그 당시에 썼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로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신구약에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있고 또 편지들이 있는데 고백이 있는데 그거는 다윗의 고백이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야.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옛날 초대교회 얘기고 지금의 얘기가 아니야 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거는 우리가 정말 그 소설책 읽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남의 얘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 할 때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언제든지 24시간 오픈돼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귀를 항상 열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아기들을 키울 때에 많은 아기들이 확 울어도요, 엄마는 자기 아기 목소리가 그 속에 있나 없나를 잘 알아요. 우리 그 둘째 아이가 어려서 방에서 자다가도 밖에 형이 우는 소리, 형이 뭐 말하는 소리는 애가 민감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형이 울면은 아이가 같이 울어요, 안에서. 근데 딴 애가 울면 별로 안 그래요. 그 어느 음성에 민감한가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그러한 그 음성에 사람은 그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 같은 여러한 그 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전혀 들어본 일이 없는 음성이 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없는 음성이 돼요. 근데 성령으로 인해서 항상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요.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간데도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못 듣죠. 뭐 시끄러워서 못 듣는다든지 다른 어떠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우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듣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리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자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밖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안에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 듣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분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삶 속에 내 영혼에 오늘 양식으로서 힘으로서 또 빛으로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우리 그러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가 필요해요. 말씀 듣는 데는 꼭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왜 들으려고 하는지를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력을 위해서 듣고자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을 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불순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들을 때 채널이 맞아야지 그 방송이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그 맞는다는 게 뭐냐?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나의 어떠한 그 정력적인 거, 욕심, 나의 소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답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가만히 내 마음을 우선 잠잠히 비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무슨 요란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떠한 내 소리가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떠한 그러한 것을 일단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비춤 받아서 그것을 버려야 돼. 우리가 예수님 쫓을 때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쫓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혔다는 그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내 말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소욕과 그 성령의 소욕이 거스르기 때문에 내 소욕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없듯이 성령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또 마지막으로 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중에 또 중요하다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학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그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글을 쓰기를 좋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가 그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기록을 남겨두려고 그렇게 해서 쓴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사랑하는 그 지체들, 교회를 두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자기는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지요. 점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죠. 그때에 정말 그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거. 그러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일생에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 많이 실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쫓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충성되기 원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저주했고 예수님 앞에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계속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키워나가시고요. 또 그에게 두신 그 기쁘신 소원, 그것을 하게 하시며 이루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에 참 골똘하고 살아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 그 자기 삶 속에서 아무리 허덕거려도,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주님 바라보고, 거기에서 주님 의지하고 조차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 왔는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이 장성해서 또 손자 손녀가 생기고 주 안에서도 어린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내가 잘해야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잘 돼야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그 사람들도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해야지, 복돼야지,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쁘고 누려야지. 이 세상 사는 거는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날의 족한 괴로움이 있고, 우리는 다 썩어가고, 다 죽어가고, 후패가는 건데, 이 세상은 정말 그 없어져 가는 건데, 그 속에서 그거를 집착하고 거기에 뿌리고 거기에 쌓고 거기에서 파동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정말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들이 정말 복되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야지가 지금도 물론 있지만, 그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더해서 나의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복돼야지, 그들도 잘 돼야지 하는 것이 그냥 물밀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 바울도 또그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나중에 편지를 쓰고 그들이 정말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거 듣는 것이 자기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한 그 고백이 참 실감이 돼요. 나 아프면 어렵지요. 그러나 자식 아파도 참 어렵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파도 어려워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아니라 나와 이어진 모두가 다 슬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괴롭지 말고, 건강하게 정말 복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아프지 말아야지, 괴롭지 말아야지, 슬프지 말아야지, 그것도 우리가 원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그 눈앞에 두면서 삽니다. 내일 일을 모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오늘 아프지 않아도, 슬프지 않아도, 괴롭지 않아도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래나. 그러니까 지금 아프고 슬프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고 죽음 없는 세계가 있고 정말 눈물 없는 세계가 있고 그 슬프고 괴롭고 그 헛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러한 일들은 스쳐가는 잠깐의 일이요. 거기에서 즐거웠다 해도 잠깐, 거기에서 고난이 있다고 해도 잠깐,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잠깐이고요. 영원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천국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 스쳐가는 거를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라. 그런데 그 붙잡는 게 우리가 붙잡아도 베드로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해도 그가 하룻밤을 못 지켰듯이, 자기 말을 자기가 지킬 수가 없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모두와 화목하며 살기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원하지만, 죄에서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문제는 자기 스스로 지은 죄를 자기가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안 짓고 싶어도 또 행하고 보면 또 죄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이 오직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 자기는 점점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가야 됩니다. 정말 인생으로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들을 쓰는데 그 속에서도 또 마지막으로 말한다. 되풀이해서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지요. 낮은 마음.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같이 해라. 교회는 목사님이 리더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리더가 아닙니다. 제 지금 주위에서 어떤 그 교회에 참 많이 사랑하고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만두셨어요. 지금 부목사님들은 여러분들 계세요. 근데 장로님하고 그 목사님하고의 그 문제가 너무 그 강해가지고 아직도 후임 목사님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오시려고 그러는데 먼저 목사님이 추천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데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지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남편이 목사인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참 장로님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어요. 아마 장로님들이 거기 함께 계시면은 참 시험 걸릴 만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로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목사도 없지요. 그 속에는 가족 관계도 있고 그 속에는 정말 정말 그게 높낮이가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거기에 주권자세요. 모두는 다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직책을 주셔서 몸에 각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어요. 지도서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목사라는 직책은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직접 세우신 직책입니다. 그러나 장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이런 사람을 세워라 해서 뽑아서 세우게 하신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장로는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세운 직책이고요. 목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그 목사라는 거는 어느 면에서는 자기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요. 교단에서 장로님들이 또 뭐 그 목사님들끼리 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자격을 주고 세우고 또 끌어내리고 쫓고 뭐 자기가 또 하겠다고 해서 하고 그러한 것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들이 가짜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서는 목사님이라는 그러한 직책이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께서 직접 놓으셨다라고, 직접 세우셨다. 사도하고 예언자하고 그 능력 행하는 자하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그게 은사적인 직책이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권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로도 권세직이 아니고 또 목사님도 권세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권세를 가지면 어떡해요? 싸우지요.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장로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사 역할도 하고 있지요. 가르치기도 하고 있지요.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권세가 아니에요. 교회의 권세는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우리 한 집안에 아버지가 여럿이면 어렵지요. 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계세요. 그럼 우리 집에 일하는 언니는, 일하는 아줌마 같은 사람들은 여자 주인이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딸이 넷이 있는데 딸들이 다 한마디씩 하면 이게 다 각각이면은 거기에서 지금 일하는 언니는 어려운 거예요. 주인이 하나여야 그 질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머리세요. 권세가 오직 예수님에게 있어요. 명령계통이 다 예수님에게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서 한 말, 한 뜻, 한 생각, 그리고 여기 지금 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그 게임을 할 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 전달하면은 제일 끝에 가면은 전혀 딴 말 나오는 일 많잖아요. 그걸 우리는 우습게 게임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듣고 전하다니까 나중에 딴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지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은 거를 우리가 사실 많이 느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군대에 있는데 그 훈련 받을 때에 꼭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말을 하면은 복창을 해야 된대요. 명령을 들은 대로 그 명령을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자폐증 아이를 보는데 자폐증 아이는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줌으로써 그 아이도 똑같이 자꾸 얘기함으로써 그걸 익혀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똑같은 말로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나누어야 이것이 아무리 시대를 지나도 또 아무리 사람을 이렇게 걸쳐도 똑같은 것으로 가지요. 근데 우리가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더하거나 붙이거나 의식을 해서가 아니라 꼭 의도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기능이 그렇지를 못해요. 아까 우리 아이가 복창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말을 옮길 때에 그대로 옮기기가 어렵어요. 그 정말 거기에 말 하나가 더하고 빼기가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 더하기 빼기의 그 결과는 어떤 때는 큰 그 잘못을 낳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야만 이 말씀이 그대로 가요. 우리가 하면 정말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듣게 하시면은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져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걸쳐져도 한 분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같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게 한 40여 명이 쓴 1500년가량 걸쳐서 쓴 책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쓴 사람들은 만난 일도 없고 세대를 달리하고 있고 다 각기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은 한 줄기의 메시지를 갖고 있고 지금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때와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참 성경은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는 글로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 계신 곳에 그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능력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라. 우리는 한 이불 속에 자도 그리고 우리가 그 엄마 한 뱃속에서 나왔어도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이 같아지지 않아요.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바벨탑을 같이 쌓는다든지 예수님을 죽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는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육의 소욕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지금 성령님 빼놓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빼놓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건 하나님 대적하는 데에는 마음을 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예수님의 마음과 합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버려져야 됩니다. 자기 마음 버리고 남의 마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 갖고 사는 거. 예수님 한 분이니까 우리는 거기에는 자연히 정말 하나 돼서 사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서로를 최유리 여기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인생 속에 종의 형체를 갖고 죄인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최유리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 보좌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가운데서 살아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제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성경에 그날 괴로움이 그날 족하게 있다. 근데 그게 날마다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내일 뭘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천부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셔서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셔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저는 사실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야 됐습니다. 아이들 우유값에 걱정해야 됐고 일본에서 그 예수 믿고 그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했는데요. 그때 교회 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외상한지게 해주세요. 쌀을 외상으로 사지 않게 해주세요를 기도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세상에 머리 숙이고 세상에 그 손 내밀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먹여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실 그거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가 그 살아서 아버지가 함께해서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구걸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그 공급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의 그 모든 문제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할게. 내가 너를 알아주고 있어. 내가 너를 동정해. 나를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보면은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약하냐? 왜 그렇게 앉아있냐? 뭔가 하지. 어떻게인가 하지. 정말 한마디씩 다 하지요. 지금은 그거 다 겪어와서 사람들이 나보고 복되다 그래요. 근데 내가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갖지 않을 만큼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떠한 것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계산할 어떠한 주판을 갖지 못한 거거든요. 주판 알이 있어야 뭐를 올리고 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온 그 모든 그 방법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공급받고 사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똑같이 앉아서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살지 못할 것 같은 바닥난 체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냥 몇십 년을 이어져 왔어요. 살아서 점점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데 매일매일 살아나는 그러한 체험 속에서 살아요. 그 속에서 항상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사람이 나를 동정해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괴로워야 말할 수 있어요. 아파여도 말할 수 있어요. 슬퍼여도 말할 수 있고, 외로워여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억울해여도 말할 수 있고, 모든 거를 다 말할 수 있어요. 왜? 알아주시니까. 그러나 알아주시기 때문에 계속 슬퍼하지 않냐고, 계속 아파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정말 나만 갖고 안 되냐? 내가 너를 보장하는데 왜 근심하느냐? 너도 그 사람들 다 알아줄 수 있는 거 아닌데 사람들이 왜 알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하면 네가 아파. 그렇게 하면 네가 슬퍼.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외로움의 모든 원인이 상대방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치지 아니한 그것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프고 슬픈 생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정하시고 하나님이 체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잔이 넘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정말 복된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으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돼요. 감사는 받을 수 없는 거 받아야 감사해요. 기뻐하는 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넘치는 후한 대접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예요? 기쁘지요. 당연한 게 감사가 아니고 당연한 게 기쁨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해드린 거 없고 자격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을 얼마를 했는데 실수를 얼마를 했는데 오늘도 전혀 아파하지 않은데 사랑하는 딸아 하면은 그한 가지로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요.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오늘도. 그러면 그거 하나로 그냥 정말 입이 딱 다물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녹아지고 넘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받은 어떤 화살이나 어떤 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그것으로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체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럼 어떡하냐? 예수님이 내게 한 것처럼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세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게 기쁘고 그게 넘치면 우리는 자연히 다른 사람 동정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내가 노력해서 지키려고 그런다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남을 자비해야지. 남에게 관심도 없는걸요. 남을 체휼히, 서로 체휼히 여기라. 남의 사정, 남의 상황, 관심도 없잖아요. 자기 거에 코박고 있고, 자기 것밖에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을 체휼히 여긴다는 건 내가 잔이 넘쳐야 돼요. 서로 체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우리는 아무도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없고, 아무도 그죄 속에서 허덕거리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사람 없어요. 슬픔이 좋아서 앉아 있는 거 아니고, 아픔이 좋아서 있는 거 아니고, 괴로운 것이 좋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눈이 안 보이고,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길 잃어버리고 함정에 빠지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 하나님 모르고, 내 아버지를 모르고, 내 주인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 목소리나 막 쫓아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길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영혼의 목자를 만나고, 정말 길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그래를 절대 하지 않아요. 나도 그랬잖아요. 오늘도 주님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볼 수 없고 스스로 길을 알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 계셔서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한 거지.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동정할 수가 있고 그의 삶에 정말 내가 그를 그 아픔에서 슬픔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자원함이 돼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스스로를 낮춰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이 지금 앞에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마음을 같이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각기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게끔 돼 있어요. 왜? 다 예수님이 한 분인데 하게 하시니까. 근데 그 말과 동시에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 빌어라. 악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한 게 악이에요. 배은망덕한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언제든지 악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하신 그 방법으로 이기라예요. 우리 식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예요? 야단치는 거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억압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달래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배은망덕한데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넘치게 자비를 베푸고 잘해주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에게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쁘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화내시나 절대로 같이 화내요. 우리는 참다 참다도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래서 팍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터지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왜? 우리의 수준을 알아서요. 저는 어린 내가 이제 우리 손자가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굉장히 당황해요. 그게 어른인데도 내가 시름을 받고 내가 뭔가 그 거절을 당하는 거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다고 걔를 야단을 치겠어요? 때려주겠어요? 뭘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른인데 같이 맞대어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대하는 그러한 마음의 모든 거 정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는가 악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 모욕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우리한테 성낸 얼굴 안 하시죠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 얼굴은 사랑의 얼굴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얼굴이에요.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난너 싫어. 난 너한테 화났어. 너 때문에 속상해. 그렇게 안 하세요. 너 때문에 슬퍼. 그렇게 우리에게 무한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우리가 슬퍼서, 우리가 외로워서, 우리가 근심 중에 불안해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달래주세요. 울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세우리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중에서 나쁜 거 뭐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딴짓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뭐 하시냐? 복 빌어 주세요. 나는 네가 평강하기 원해. 나는 너가 정말 내 은혜 안에 있기 원해. 나는 네가 죽지 않고 영생으로 살기를 원해. 나는 네가 정말 더럽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해. 나는 네가 건강하기를 원해. 나는 네가 온전하기를 원해. 나는 네가 내딸 아들로서의 권세를 갖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승리하기 원해. 네가 언제든지 그 하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세우심 속에 누리기를 원해라고 얘기해. 그 아름다운 세계,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 그랬어요. 저주는 십자가에서 다 끊겼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번 죽으심으로 다 치루어졌어요. 우리는 죄밖에 짓지 못하고 진 것이 죄밖에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합한 일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8절, 9절 말씀 종합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하라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흉내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림으로써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라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모든 이 사람들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셔서 그 물어보신 그 예수님의 고백은 그 질문은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해요. 나는 너를 오늘도 찾았잖니. 너와 같이 밥 먹고 너와 같이 이렇게 있기를 나는 원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나는 너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어중간한 고백 앞에 이제는 큰 소리 못 치지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너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내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이 베드로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약속한 그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라라 그래. 기다리라. 약속의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베드로는 그때부터 정말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 양을 치라 먹이라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게 하셔야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하게 하시는 거 이전에 뭐가 있냐? 우리를 살리심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30세가 때가 되매 공생애로 들어가세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기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계세요. 30년 동안은. 우리도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삶의 자세를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것을 먼저 체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자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후에는요, 성령님의 그릇으로서 쓰임 받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살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을 때에 우리가 할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친히 행하심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하심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하신다. 내 안에서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쁘신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우리의 자원함으로 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니. 원망과 시비가 없으라 그랬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누리냐? 복을 유업으로 누린다. 우리의 유업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주는 나의 분깃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분깃 되시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리다, 지키리이다. 정말 우리의 유업은 천국이요, 우리의 유업은 영생이요, 우리의 유업은 썩지 않는 모든 것. 그런데요, 그 모든 아무리 좋은 거가 다 있다 그래도 예수님 빼놓으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고요,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예수님만이 사실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참것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잃은 것 같지만 아니, 썩지 않는 새것을, 새로운 것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 강건해지는 것처럼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 그것은 내가 부서지는 것 때문에 아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나 스스로를 살고자 하고,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고, 나를 지키고자 하면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불안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어렵고, 한그 속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나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내게 하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나는 이미 죽었다가,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내 생명이 되셨다잖아요. 죽었다로 끝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새 피조물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가 지금 이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복음인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성령으로 인하여 지금 보내심을 받아서 새로이 사는 것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나타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다름질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체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세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못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아서 내게 체험되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거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세상적인 그러한 고통과 슬픔은 이미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지고 열린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열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실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만져지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그 알아지고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실체로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가 보여지는 것이요. 만민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흉내내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첫 단어. 마음을 같이 하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자원해서 마음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심처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내면은 미워하면 속상하면은 누가 상하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을 정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갖고 그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그 남을 동정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 똑같은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의 목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우리의 의사를 만난 거예요. 우리의 생명, 참생명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고 그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럴 때 우리가 복됩니다. 이 사람 생각해도 마음이 그 사람 잘 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 생각해도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을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해줄 수 있나?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지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뭘 바래요? 저 사람이 나 아프게 안 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그걸 원해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저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저 사람에게 내가 힘이 되었으면을 원해요.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내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걸 우리도 원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도 자원함으로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가 아니라 섬김이 기쁨이 되고 정말 자원함이 되고 그 누구든지 용서하고 그 누구든지를 품는 그 일이 우리에게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기 기저귀를 갈아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지요. 오히려 애가 불편할까봐 빨리 해주잖아요. 애 배고파도. 내 애가 먹지 내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애기를 빨리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잖아요. 애가 심심하지 않도록, 속상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내 애, 내가 집착하는 그 애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모두에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자를 많이 가진 자가 부요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흉내내서 되지 아니하고 애써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오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산재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다스림 안에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복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